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시간 함께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업도 다 뒤로 하고 가정들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북서쪽에 있던 작은 어촌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이제 탐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를 발견했는데 회당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회당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이제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마자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회당으로 가십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아마도 그 작은 어촌 마을에 설교자가 왔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다 모였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려고 다 모였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라서 다들 놀랐는데 저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가버나움은 주님께 혼났던 마을입니다. 왜 혼이 났었냐, 왜 꾸짖음을 받았었던 마을이냐면 예수님께서 몇 개월 동안 가버나움에 머무시면서 그 지역에 머무시면서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베푸셨는데 그들이 끝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예배 시간에 그 회당에서 예배 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얼마나 영적으로 눌려있던 마을인가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마을이었지만 그 안에는 영적으로 눌린 것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는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일어나서 May I help you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대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이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뒤돌았을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다 뭔가 그러고 깜짝 놀라서 겁을 먹고 있었을 텐데 솔직히 이 이야기에서 가장 겁을 먹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귀신 들린 사람이 가장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네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귀신은 똑똑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너뜨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분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왜 왔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이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촥 비치니까 어떻게 되죠? 귀신이 떠나가는데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갑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한 번도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주님께서 보이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나중에는 꾸짖음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을 전하시니까 다들 놀라고 그 권세, 그 권위에 너무 깜짝 놀라서, 아, 이분은 서기관과 다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도 이들이 끝내는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다 보이셨는데도 왜 믿지 않았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솔직히 그 답을 찾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지를 알수 없지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얻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 가버나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나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버나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문제가 뭐죠? 교만이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 1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극도로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교만한 바벨론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뭐와 동일하다고, 어떤 국가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이나 너나 틀릴 게 없다. 비슷한 나라다. 비슷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지막 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야.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동성애로 망한 도시국가 아닙니까? 그 이거 심각한 얘기죠. 동성애로 망한 그 도시국가보다 너희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일까라고 저희가 생각해 보면 교만이 굉장히 악하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성애보다 하나님께서 더 악하게 보시는 것이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교만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의 삶을 지켜보면 하나님보다 위에 앉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추어지는 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거부한 것이 교만한 자들의 마음이라고 제가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딱한 사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 교만할 수 있는 사람, 교만해도 뭐라고 할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딱 예수님 한 분이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교만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스스로 결정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사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시는데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는 것이 쉬우셨을까요? 쉽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 결단하기가 너무나 힘드셨지만,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끝에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순종하십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와 이런 뜻, 이런 것들 주장하지 않고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의 그 교만함과 오늘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저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보았는데요. 저희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가까울까요? 예수님에 더 가까울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는 가버나움에 너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얼마나 저희 주장을, 권리와 얄팍한 지식을 늘 내세우고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것은 제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목사이기 때문에 더 교만할 수 있고, 신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내가 뭔가를 아는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가버나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나오면 먼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의 악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내가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교만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그렇게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피만큼 그렇게 우리가 악한 것들이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한 것들이 다 점검되어지고 다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교만한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것입니다. 송곳들이 팍 올라오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도 팍 튀어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교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인내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린 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뜻대로 살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에 오늘도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은혜에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버나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원치 않으십니다. 한번 말씀 듣고 돌아가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원치 않으시고, 제자들 같이 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붙들고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갈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잠깐만 함께 기도할 때 혹시 말씀 들으시다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신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들을 보고 우리 생각대로 살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악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과 같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누리면서 아버지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인내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겸손하게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마음에 아픈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주님의 자녀들 계십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돌아갈 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짓눌리고 힘들 때도 있지만 오늘도 그 십자가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주는 평안함으로 사람들의 칭찬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가진 것 없고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는 쉼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 있게 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게 해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잃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